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인데요.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 성경 연대기적 강좌 18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창세기는 뭐 구약의 거의 4,000년 시간 중에 거의 2,300년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를 지금 살펴오는 저 가운데 지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살피면서 17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지난주일에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후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의도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여자를 하나 구하게 되죠. 사례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을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제 역사를 우린 지금 역사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살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도 이게 나쁜 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방향에 내가 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에 따른 그런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취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정이 다 어떻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지요. 목적만 좋은데 방법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람의 인권이 됐든 하나님의 뜻이 됐든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목적이 좋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바른 목적도 중요하고 바른 방법도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엎지려진 물이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든 자기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제는 아들을 낳아버렸고 그러니까 엎지러진 물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이 뭔가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많이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선택해서 행하고 나면 그 결과는 우리가 대부분 감당치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이 자유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심각하게 고민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결정이 되고 나서 행동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짊어진 것은 짊어지고 또 누릴 것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엎지른 물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저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그 역사를 뒤집어 꼬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원아웃 그냥 쓰리아웃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를 그 기회를 통해 바르게 교육하고 이렇게 짊어져야 될 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만든 이 복잡해져 버린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버려버리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꿈을 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굳건히 믿음의 관계에 설 수 있도록 그를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살피는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인간의 열심과 방법으로 이스마일이라는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기록을 보면 그럼 매번 찾았냐? 그러진 않아요. 처음 기록은 지금 보면 창세기 12장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다가 흉년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 목자들이 서로 막 그 조카 롯의 목자들과 싸울 때 서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의 얘기인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헤어지고 난 후 헤브론에서 살 때 그 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이 이 레반트 지역을 다 짓밟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 살핀 것처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한 84, 5세경이었는데 그때 이 자기는 이기고 승리했지만 더불어서 모든 민족의 어떤 그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거기서 세 번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여기 17장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보니까 99세예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후로 따지면은 한 14년, 15년 경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5년 간격, 거의 5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소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6장에 우리 지난 살핀 것처럼 이스마엘 출생 사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17장에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니까 13년 만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는 13년의 공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흩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긴 시간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고 자기들 방법대로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좀 화가 나셨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다. 뭐 삐졌다. 뭐 실망했다. 뭐 어쨌든 일부러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셨다. 그것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 인물을 쭉 살펴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믿음이 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묵상해 왔잖아요. 그런 걸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어떤 행동에도 하나님은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에 있어서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구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던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서 또 화가 나서 잘못한 그 대가 때문에 일부러 어디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뭐 침묵하셨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살펴오는 방법으로 보면 납득이 되질 않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75세 때부터 지금 네 번 만남인데 5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늘 화가, 앵그리버드. 그렇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5년에 한 번씩 겨우 만나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애가 위기에 처하면 그때 막 즉각적으로 도우려고 하지. 스스로 막 잘하고 있을 때보다 그런 위기에 처한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이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코칭의 기회를 삼으려고 이렇게 더 접속을 하려고 하지. 그런 일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서 막 5년씩 얼굴도 안 보고 뭐 13년씩 막 방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23년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해석을 듣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화가 나서 절망하게 하는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듯이 그 역사적인 상황과 그 배경을 좀 잘못 파악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고 계신지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되는 인물편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목으로 살필 수 있어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바른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참 모습을 지금 막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 지금 어떤 존재로 소개가 되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특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잘 살펴보면 우리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지금의 여러분과 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극장이라는 걸 프로 아시죠? 그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들의 아름다운 맛을 보게 하는 그래서 특별한 그게 인간극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간극장 그대로의 삶을 지금 각색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아 나도 저렇게 닮을 수 있구나. 아 진정한 믿음이란 이러는 거구나. 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동행하시고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정도의 간격으로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13년이라는 이 간격 이 시간 후에 나타나신 것은 지금 뭐라고 성경이 말을 안 해요. 16장 끝나고 바로 17장으로 가버렸으니까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 역사의 흐름, 연대기적 흐름을 지금 보면서 그 배경을 계속 추적해가고 살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뭐 화가 났다든가 삐졌다든가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 때문에 이 불신의 대가를 주고 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이 오랜 기간 지금 그 시간이 흘러가도 어떡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며 주신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뚝심을 보시려고 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믿음의 첫사람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서 지금 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사실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신밧드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알라딘 그 마술 램프 있죠? 그 속에 지니처럼 램프를 막 비비기만 하면은 이렇게 그 즉시 호출을 받고 쫙 나와가지고서 무엇하여 주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름받은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 삼아주시고 그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봤더니 그가 나아갈 길, 가야 될 그 가치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 믿음을 따라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길을 다 일일이 기획하고 프로그램해서 그냥 뭐 이리 가십시오. 전에 우리 내비게이션에 대한 얘기한 것처럼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내비게이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이 어떤 길의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안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 가치가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가치,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 거기서 머무르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여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그때도 지금 우리는 역사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전체 이야기를 봤더니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방법의 선택이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시대로 가보면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도, 아까 이집트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에서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위기가 있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깨닫고 계속 그 말씀의 가치를 잃지 않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런 삶을 지지하고 계신 거고 그런 삶을 응원하고 계신 거고 그런 삶에 동행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 그 믿음과의 믿음의 관계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아주 멋진 모델로 우리는 이렇게 소개받고 있지만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때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우리도 간혹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기보다 세상을 믿는, 세상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면 더 잘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막 거짓말하고 뭐 아무튼 야매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훨씬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막 아쉬움이 막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반 없고, 아니 믿으니까 사실 솔직히 더 힘들고, 아 이게 왜 그럴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우리들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원했고 하루하루 정말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그 이스마엘 관련된 그 사건도 16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들었잖아요. 어쨌든 15장 그 언약 때 내가 너 민족을 펑펑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걸 15장에서 들었으니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그 이 저 하갈이라는 여자를 들여가지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 하갈을 듣자마자 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 85세, 75세 된 노인네들이 그 애 만들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되질 않으니까 아 이게 그 그냥 그 씨의 문제인가? 아브라함의 씨의 문제인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동원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런데 뭐 그게 이제 방향이 틀린 거죠. 처음부터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괜찮을까 싶어서 했는데 그런데 어떡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갈을 동원해가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의도와 열심은 굉장히 좋고 이게 대중 하나님이 뜻하는 걸 수 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바람에 이게 임신 상태부터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을 치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래서 이 자녀를 갖긴 가졌지만 자녀를 낳고도 아 잘했다. 아 하나님 정말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긴 낳는데 이거를 아들이라 하기도 뭐하고 이거 어떻게 지금 품어야 될지 모르는 뭔가지 잘못된 거를 아주 철저히 느꼈을 겁니다. 자기들이 시도한 방법으로 자녀를 한번 단번에 딱 가지기는 됐어요. 자녀는 분명히 가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축복스럽게 뭔가 이게 번성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성하는 자녀는커녕 뭐 지금 했던 것처럼 임신 때부터 하갈이 그냥 주인을 확 모욕하고 그런 바람에 그냥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그랬죠. 학대 본 얘기에서 도망갔다고 그랬죠. 도망간 걸 또 하나님이 또 옳게 만들어가지고 주인만 잘 듣고 잘 살아 그러면서 또 타일러서 보냈어요. 그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니 주인을 모독하고 학대받고 도망치고 이런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다 찌그러지고 깨져서 아이를 낳긴 나도 뭔가 찝찝하고 아마 이스마엘은 좀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뭐가 그냥 대로가 열린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긴 믿겠는데 뭔가 자꾸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의 좀 비상한 능력을 동원해서 지금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생기면 좀 확 바꿔주실 수 없나? 그런 의문도 생겼을 거고, 응? 나름대로 자기들도 막, 이 85세, 75세, 이 늙은 나이에 정말 순종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근데 자꾸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잘 되게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좋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의 기대와 생각대로 막 그렇게 팍 좀 우리를 도와줘서 그냥 그 길이 확 뚫리면 얼마나 좋고 기쁘겠습니까?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이 공동체 말고 나머지 옆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은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이들이 믿는 이 신들은 전부 자기들의 뜻을 막 들어주는 신이었어요, 전부. 그 아브라함도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쪽 신들은 그런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일이 이렇게 꼬이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죠. 그쪽 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비를 내리려면 신들이 줘야 되니까 신을 좀 흥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 예배는 섹스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이제 신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녀가 전부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종교였다니까요. 신이 무슨 그 음탕한 뭐 그런 걸 봐야 흥분을 해서 비를 내린다니까 얼마나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도 기분 좋고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신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오히려 더 꼬여. 되는 일은 더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막 그 비교하면서 인간적인 꿈과 기대와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로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살펴오는 하나님을 놓고 이렇게 성품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살피며 감잡았듯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마술램프 속에 진이 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뭘 원하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아마 아무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신 걸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일부러 침묵하시는가? 혹시 계시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때 딱 나타나거나 우리가 필요할 때 드러내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욥기를 살펴가면 알지만 욥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찾아보고 저기서 하나님 찾아보고 그냥 사방팔방 다 찾아도 하나님이 없네. 그렇게 한탄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삶은 꼬여가고 또 주변의 신들은 자꾸 뭔가 잘 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 이런 하나님이 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과 저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보다 야 어떤 신이 됐든 간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이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을 만큼의 생각까지 이제 미쳐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16장과 17장 사이 이 13년간의 이 공백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의 모델이었지만 그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우리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아, 나하고 똑같아야 뭘 거기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이걸 전제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고 그래서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로 지금 16장과 17장 사이에 이 13년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공백 그 시기를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을 지금 우리 이 현실과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특히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뭐가 다 꼬여가는 그런 인생만 보고 내가 기도하면 뭐가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그 사실을 놓고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꼬여가는 삶을 보면 자기가 뭐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거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미 믿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없어라고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다만 의심스럽고 막 그냥 복잡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삶이 자꾸 길어지면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혼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막 형상이 원래 형상이 아니라 이제 자꾸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돼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이걸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보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해준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 지금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우상 그렇게 그게 탁 우리의 눈에 튀어나온 게 이단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정한 믿음과 이단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만남과 회복이 없으면 이단으로 가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는 이 삶의 현장이 계속될 때 그런데 그걸 말씀으로 답을 찾지 못할 때 점점 우리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면서 그렇게 변질되는 현상이 지금 이런 현상인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사실 교회 속에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 이상한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한 성경을 읽고 있고 그런데 다 달라요. 자, 자기가 기대하고 만든 하나님은 다 달라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생기고 신비적인 신앙이라는 게 생기고 고행을 추구하는 무슨 신앙이 생기고 그러다가 더 지나가면 다양한 이단까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싶었겠죠. 뭔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이랬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이게 의심인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성경 안에 저쪽에 있고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의심인지 믿음인지도 착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아까 근거를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17장 1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년의 공백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생각하고 17장 1절을 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되 자,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13년의 공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화가 난 말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가듯이 이런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한 게 여기예요. 이 엘샤다이는 그냥 단지 이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부터 시작해서 뭐 엘엘로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엘샤다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그런 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세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엘샤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굳이 13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혼돈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대로 자꾸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소개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성, 아브라함이 흐트러져가는 그 정체성에서 당신을 정확하게 말씀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표준어 세번역으로 보면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면 이건 현대어 성경은 좀 의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원문을 직역해서 옮긴 게 아니라 이 성경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한 성경이 지금 현대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뭐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보려면 뭐 이런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바르게 좀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거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 굉장히 풀이된 성경이어서 많은 도움을 줘요. 물론 전체적인 신학자들이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어떤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라. 왜 이 말을 합니까? 그 앞에서 살질 않은 거예요. 자꾸 곁눈질 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코람데오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라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망각하고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가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아브라함도 이 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상한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이유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태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에서 막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파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그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르지 못한 길을 기웃거리고 걷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인간인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까자먹고 까먹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해하고 이러는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자꾸 왜곡된 생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 이거는 17절 18절을 보면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지금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15장 그 6절에서 그 처음에 하나님이 막 너 자녀를 이렇게 줄게 할 때 막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하나님도 놀라고 하나님도 기뻐서 막 횃불 언약을 하고 막 혼자 막 그 언약을 맺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물론 13년이 지난 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100세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성하고는 많이 떨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뭐 그동안 25년 기다려왔는데 그렇게 괜히 애쓸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하는 지금 상태까지 간 거예요. 좋게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 노력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비슷하죠. 지금 이 기회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주신 약속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박인데 이게 거의 쪽박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꿈을 꾼 건 대박의 꿈을 꿨는데 지금 거의 쪽박에 와 있어요. 네? 아들 하나 낳은 것도 이거 뭐 어떤 관계인지도 애매하고 막 결국 나중에 쫓아내잖아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이 잘못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산 하나님이셨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셨는가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벅찬 감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흘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을 점차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대는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를 부르신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잊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확신을 잊은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7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약속과 언약을 보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잊어먹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처음 부르실 때부터 했던 약속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계속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꾸 왜곡된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은 날마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하가를 통해 낳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관계도 애매해요. 근데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오, 열국의 아버지. 오, 잘 지냈어요? 오,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곤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잊지 않는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또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또렷했던 기억도 어떻게 돼요?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흐릿한 기록이라도 그거는 오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흔적을 남기도록, 기록을 하시도록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할례 언약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최초의 요구예요. 15장 그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여기 이 할례 언약에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에게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당신이 추세에서 뽑는 게 아니라 너 이리 와. 너 그다음 아브라함 다음에 너. 그다음에 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진 믿음을 후손들에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가는 거 이거는 우리 교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인류에게 명하신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특히 리더들 같은 경우 사명을 가지시고 이런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인 당신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반드시 다음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그의 믿음을 다음 후손들에게도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억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억, 하나님과의 이 기억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당신이 끊어내버리겠다. 너 잊어먹으면 이리 와. 죽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 약속을 잊으면 어떻게 돼요? 헛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는 이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엉뚱한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문장을 읽어본 느낌은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 배경을 통해 쭉 보면 결국 네가 이 신뢰를 잃고 너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네가 관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너는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쉽게 휩쓸려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막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부족한 인간들 때문에 뭐예요? 할례라는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흔적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기억의 방법입니다. 자, 신약에 가면 이 할례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이 할례 얘기는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신약에 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이 붙여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외쳤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지 기억을 넘어 제가 볼 땐 그래요. 추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까지 이 할례를 끌고 가신 것 같아요. 뭐냐면 기억이라는 건 과거의 경험이 생각나긴 하지만 감정이 개입되진 않거든요. 아, 그 기억난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때 기억 때문에 막 이 뭔가 이 그때 그 감정이 막 팍 치솟아오르는 거 그거가 추억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굳이 나누자면 그 추억은 과거의 사실만 생각나는 것 이상으로 아 그때 그랬지 아 너무 좋았지 아 그때 너무 맛있었지 그때 너무 막 정말 분노가 일어났지 그래서 막 그때의 심정이 막 그때 발생 시점으로 가게 되는 거 이거를 추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할례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추억을 하면 과거의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대부분 그냥 이 현실에 잠깐 생각나고 마는 것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억으로서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기억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오해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얼마나 나 기분이 좋았는지, 얼마나 정말 힘이 됐는지, 그런 데까지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거는 그냥 말씀만 읽고 그런가 보다 하는 그게 묵상이 아니라 이 연대기적 상황을 놓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그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이 감격과 그 느낌들을 그리고 갖는 거, 그게 진정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까지 읽고 묵상해라라는 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덮어도 어딜 가더라도 할례라는 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묵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깊이 사랑받았던 또는 상처받았던, 상처받은 거 하나만 잊으면 좋은데 사랑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다 지치고 힘들어서 막 뭔가를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과 눈물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불끈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할례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훅 읽고 지나가서 여기서 나를 축복하는 거 이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묵상이고 이것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거고 이런 추억이 만들어져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17장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할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추억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인 거지 뭐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방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돕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가졌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됐던 교회 사역의 현장이 됐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렀고 감격했던 그거를 잊어, 그 추억을 잊어버리면 지금 전부 어떻게 돼요? 전부 짐이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추억이 있으면 너무 기쁨이 되는데 성경은 있는데 추억은 없으니까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 해라 막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추억이 있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비밀 일기 같은 너무 이 감격스러운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할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지금 전혀 성경에 관심이 없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성경 읽는 거고 제일 뒤로 빼는 게 성경 읽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이렇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는 여기서부터 이단이라는 이 끝에 지금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 말씀이 싫어지면 점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괜히 신천지가 부흥합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열심은 있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사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듣고 훌쩍 빠져버리니까 신천지고 우상이고 이단이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도 빠질 뻔했던 이게 우상의 함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의 공백을 통해서 이런 함정으로 막 빠져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위기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엘리샤다이다. 나는 엘리샤다이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너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걸어다오. 그 길을 걸어다오.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믿음의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말씀을 떠나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이단인 거예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교회에 있어도 이단이 있어요. 다만 거기를 가지 않았을 뿐이지 저 사람처럼 얘기를 안 하지만 저 사람과 다른 내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나는 어디 있는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계속 후손은 처음부터 약속했으니까 이제 바로 아내 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였던 이 이름, 이 여자의 이름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사라도 사라. 여러분은 지금 그런 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매분들은 사라로 살고 계십니까? 사내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던 것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75년을 살거든요. 175년을 사는데 지금 성경이 말해주는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은 10번도 안 돼요. 17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번도 못 만났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가 듣고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리고 몇 번에 이어졌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지금 이 성경에 다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다 쏟아져서 성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이 뭔지를 기억나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175년의 인생 동안 10여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늘 살아갔던 그런 아브라함 닮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17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알라딘 속에 나오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기다려도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눈으로 그 백성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약속하셨던 것,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가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13년간의 긴 공백을 통해 연약하고 흔들릴 때 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이 성장통 속에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질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이 있는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예배, 말씀이 중심인 예배, 그리고 말씀이 있는 매일의 묵상, 여러분의 예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주중에는 말씀이 있는 셀로 모이는 거예요.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뭐냐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27장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잘 믿으시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